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자 하는 말씀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자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에서부터 8장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어떤 것입니까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회개해서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제 죄와 구별이 되고 나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답니다.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어렵게 성경구절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항상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시종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으로 느끼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인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너는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 가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은 이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60만 아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뭘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시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한다, 하나님이 거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법으로 이제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법을 갖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정해놓으신 원리와 원칙입니다.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니까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을 픽업해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에 무엇을 이것저것 자꾸 물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문제는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신 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합쳐서 613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613개가 되는가 했더니 우리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이 365개랍니다. 하루에 한 개씩 금기사항을 기억하라. 365개. 그 다음에 우리 뼈의 마디수가 248개랍니다. 지금부터 많아졌어요. 의사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더 많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248개랍니다. 우리 뼈의 마디가. 그러므로 계명 지킬 것이 248개 합쳐서 613개 법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법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이요.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인데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계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건 그냥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까지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은 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놀랍고도 큰 복을 우리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역사와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사환으로 충성했지만은 여러분과 나,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은 하나님 집 맡은 자, 교회의 맡은 자의 아들로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을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산상수훈부터 많은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법은 어떤 법,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키면은 정말 귀한 법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라.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을 때 넘치도록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정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만 산상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주 이스라엘의 벤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내들은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청년이라고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어떤 열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처벌하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마침 다메섹으로 갈 때도 대제사장들에 가서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당에 아주 신나게 가고 있다고요. 내가 공원을 세워야지 하고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서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넘어지고 정말 내려앉게 되었다고요. 아마 갈 때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땅에 떨어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누시옵니까? 누군데 감히 나를 그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정말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 스테반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가담했지 않습니까? 죽이기까지 충성했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변화된 사울이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핍박했던 사울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그때 가졌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세상 풍파에 지금 시들리니까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요. 아니 이슬비를 우리 맞은 것처럼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야 되는데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있게 붙잡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곧 성경은 그 핵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너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뭘 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생명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곧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갈 때 향기를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말씀을 성령 가르침으로 먹여야 해요.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눈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모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변화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예수가 나에게 크게 달려올 때, 보여질 때가 변화된 삶의 가장 정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는데 어떻게 홈런을 치느냐고 물었더니 야구공이 발덩이처럼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치니까는 홈런 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됨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가 내 삶의 큰 위대한 역사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할 때 컵이 있어야 되는데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이 넘쳐야만이 그걸 내가 아까움 없이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듯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도록 담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일곱 가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놀랍겠습니다. 돌로 얻어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내쳤습니다. 죽었다고 버렸다고요. 그런데 죽음에서 깨어났는데 나 같으면은 그 정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으면 아이 같은 것 나 이거 다시는 예수 안 믿어라고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안 해요. 털털털 죽으면서 돌에 맞았으니까 피가 흐르고 하는데도 그 몸을 일으키고 다시 자기의 그분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았는데 그분을 다시 증거하는 역사를 행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랍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임명을 받았던 그 바울이 오늘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한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나를 현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오늘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준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는 평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갑자기 깼는데 잠이 안 듭니다. 왜요? 이제는 별 마음이 다 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성령 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확신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믿음은 그대로 믿고 주님 내가 잠이 안 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왜 그 법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나로 하여금 땅으로 내려가게 만든다고요. 왜 땅으로 내려가게 만드느냐?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 빚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것은 말 안 씁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땅으로 가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등질 것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향해서 갈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어둠이 있는 자는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면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바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사망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저 동산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너는 그것만 먹지 아니하면 너는 이에 대한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네가 그건 먹는다는 죽을 것이다. 정녕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 정녕 죽는다는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아담한테 말했으면 시험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말을 들은 하와가 하와를 꼬시는 거잖아요.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들은 하와를 꼬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요. 그러면 정녕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첫째 뭐가 있어요? 죄를 졌어요. 어둠이 왔어요. 어둠은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지고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메섹 아니라 벳세메스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겼어요. 브레셋에게 뺏겼는데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70명의 법궤를 볼 거기 정말 법궤가 같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법궤를 봤다고 어떻게 5만 70명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요?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있던 자를 그는 하나님을 다시 짐승을 죽이고 아담 대신에 죽인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또 그런 짓을 하니까 에덴을 쫓아버리고 화형검으로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죄값을 치러라 하고 우리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이래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사망이 보면 율법을 말하고 생명의 성령이 보면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수구하고 묵은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죄악을 다 갖고 자기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이제 제물로 드림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림으로 다시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빌기라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예외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함께 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양을 드릴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드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에 따르는 모든 것은 자연히 다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 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러한 온유하고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령의 법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 이제 끝마칠, 한 네 가지하고 끝마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매일매일 힘들고 오느냐?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픈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40년 된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배소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인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뭘 보증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거저 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와 정말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쫓아서 행하라. 우리는 두 마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합니다. 나도 그래요. 오라 나도 곤고한 자다. 제가 72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부단히 이 길에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사 공부도 해서 무역사 자격증도 연세대학교에서 땄고 그리고 있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뒷덜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 붙잡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아니 성도들을 붙잡아서 성도들을 쫙 모이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저 안에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항상 했다고요. 우리가 남을 주면 좋지 우리가 받는 것 뭐 있죠. 받았으니까 주었겠죠. 남을 주면서 살았지 지금까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느끼게 해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라고는 주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마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11절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모두가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를 주었어요. 아, 네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너 안 죽고 아담이 안 죽고 산 것처럼 너 짐승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절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율법을 주시고요. 24장 이후에는 그 제도를 쭉 심은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모세가 천재.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 하나님이 말씀한 거 기도 가운데 말씀한 규격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전부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갈 때 복음 1.1이라도 우리가 변형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힘들거리어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체험한 사람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교훈을 주십니다. 두 가지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싸우고 바울처럼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를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가드너라고 되어 있더라고 농부라.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5절에 보니까는 내 안에 여러분이 거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거하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매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그대로 아멘 믿는 자에게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뜻으로 그걸 이기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고요. 그대로 멍청하더라도 그대로만 믿고 가시면은 매일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서 찬송을